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살림살이를 잘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살림살이를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남편이나 식구들이 직장이나 일터에 가서 참 열심히 그야말로 이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죽음 직전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그 식구들이 가정에만 돌아오면 그 준비한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식구들의 기력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모든 새로운 힘과 생명을 제공급해 주는 이 아내의 손길, 이 엄마의 손길, 주부들의 그 역할이 여러분 살림살입니다. 물론 그 가정의 재산도 차곡차곡 준비를 잘해서 절약하고 점점 더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살림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소독도 많이 하고 마스크도 하고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한 20%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밖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는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예요. 죄가 이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죽이고 그럴 터인데 죽은 인생, 죽어가는 이 인생을 새롭게 살리는 살림살이의 거두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이 살림살이를 배워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살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고 하니까 뭐 지금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정한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는 모든 이 무덤이 다 열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심지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생전에 믿지 않았던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둘째 부활로 일어나게 돼요. 이두 번째 부활로. 여러분, 이 악한 사람까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보좌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을 영원한 음부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다시 살아나는 이 성도들은 신령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새 땅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한번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으로부터 다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죽는 것이 생략이 됩니다. 흙 속에 들어가거나 화장터에 들어가는 이 순서가 생략이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 육체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오늘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첫 출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째 부활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부활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체험이나 감성이나 촉각이나 때로는 시각이나 청각으로 확인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동네에서 일어난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도 그때 태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핑계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가사설을 주장합니다. 가사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끄집어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타당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6시간 동안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을 나중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소위 말하면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심장을 터뜨려서 피화물이 다 쏟겨져 나오는 그런 과정까지 다 거쳤는데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었다. 가사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절설까지 나오죠. 예수가 기절했다가 그 차가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깨어난 거다.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우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손발에 큰 못을 박아서 뼈가 다 으스러지고 깨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살아나오기는커녕 일어서기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손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둔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굴려서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사라졌다. 그랬더니 도난설을 주장합니다.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도 맞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무덤 앞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16사람이 지켰습니다. 16명의 로마 병사들이 4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4시간마다 교대하면서 그 무덤을 지켰는데, 뭐, 그 사람들 얘기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대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겁이 많고 도망치기도 잘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이 이 로마 군병 16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그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그런 용기나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이건 이 도난설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구가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는가?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살리셨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요, 이 객관적인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화 원칙을 따져서 말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 그분의 생애 전부가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Before Christ 시대 BC를 달라놓고 아노 도미니,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AD 2021년 오늘까지 통치하시면서 앞으로 오메가 포인트가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히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다. 객관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을 우리는 증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략 학자들이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한 300여 가지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수님 부활하시기 7, 8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갓난아기가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41편,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친구가 은 30냥에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은 그의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아 찢기심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하시게 될 거다. 이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13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700년, 800년 전에 말이에요. 채찍에 맞고 침뱉침을 당한다고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나오고요.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를 판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그래서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시편 22편에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 손과 발이 찔릴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슬개탄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다. 원수들에게 조롱받으실 것까지 말씀도 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를 것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요,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것이다. 부탁할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 12장에 이러한 예언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죽어가는 그 과정을 도망가지 않고 그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어디? 대제사장, 서기관, 이방인들, 행인들, 여인들도 보았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거기서 끝까지 보았습니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예언한 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장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것도 줄줄이 24절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한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들, 구약의 상징이나 비유들, 예언들 다 종합하면은 300가지가 넘어요. 3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또. 이 로또를 추첨해서 이 숫자 뭐 6개 맞추는 게 사실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적중된다고 하는 이것은요, 이건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확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예언대로 되어진 말씀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 세 번째 증거는요,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맹자의 무덤도 있고,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있어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는데, 그 통통 비었어요. 그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6절, 7절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또한 사람 제자는 요한이고, 여인들도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나왔는데,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무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세마포가 놓여있는데, 세마포는 여러분 수의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에게 입혀주는 그 옷이 수의예요. 세마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머리를 싸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잘 보관되어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묘하지요. 그 당시에 장례 풍습을 보게 되면 수의를 입히게 될 때에 세마포는 아주 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를 입혀드릴 때에는요, 요즘에 우리가 손 다쳤을 때 붕대를 이렇게 감는 것처럼 둘둘둘둘 감아서 입혀드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신을 그 당시에 감을 때 그냥 감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이한겹한겹 감을 때마다 그 속에 요즘 말로 같으면 이 석고와 같은 것을 섞은 향유, 이 방부제를 넣었어요.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 때 쓰는 향,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 일찍이 무덤을 찾아왔더니 니고데모가 이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 100근의 방부제를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 그 위에 세마포를 감을 때마다 겹겹이 다 집어넣었어요. 감고 바르고, 감고 바르고, 또 감고 또 바르고, 쭉 바르고 감고, 그 위에 또 바르고 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되면 다 굳어가지고 마치 여러분 기부스한 것처럼 돼가지고 지금도 애굽이나 이집트 옛날에 그 무덤에 발굴을 하게 되면은 미라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던 시체는 다 썩어버리고 그 수의 자체가 나중에는 사람의 모습, 그 형상을 하고 있지만 속은 텅텅 비어서 하나의 터널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미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무덤 속 세마포가 있던 자리를 베드로가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 여기 보십시오. 세마포는 놓였고, 여기 놓였다는 말이, 우리가 이 잠옷을 입고 자다가 아침에 눈 떠서 잠옷을 벗는데, 침대에서 사람 몸만 쏙 빠져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옷 단추를 풀고, 무슨 끈을 풀고 벗어서, 그리고 그 앞에 어디다 던져두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마포가 놓였다, 이 놓였다는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요, 세마포가 예수님께 입혀드렸던, 그리고 뉘어드렸던, 그 처음 뉘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세마포 자체 무게 때문에 그 자리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온데간데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를 싸매었던 그 수건은 그 누우셨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개켜져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머리에 둘러싼 수건은 다 접어서 머리에 두었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개켜 있더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몸만 빼가지고 훔쳐갔다고 하면은 그 세마포가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걸 벗어서 놔뒀다고 그러면은 몰래 상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리저리 어저 무질서하게 좀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그 머릿수건도 정확하게 개켜가지고 나중에 요한도 뒤따라 쫓아 들어가 보고서 뭐라고요? 믿더라 그랬습니다. 믿더라. 그걸 다 보고서. 무얼 믿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서 나가신 것을 믿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시신만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시신에 입혀졌던 수의가 놓여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이렇게 몸만 빠져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될 부활의 신비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이 증거하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헤롯의 경비병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24시간, 3일 동안 지켰던 그 16명의 그 병사들이 증거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 겁이 많은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겁이 많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 야, 우리 예수님 시체 훔치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기절을 하신, 그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기절하신 예수님을 훔쳐서, 그리고는 다락방에 모셔다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가시 면류관은 이마는 다 찢어졌지요. 피가 얼룩져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덩어리는 태형을 당해서 살점이 떨어져 가고 아마 힘줄이 너덜너덜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손과 발뼈가 다 쓰러진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가서 말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따라다닌 거 잘못이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이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구주로 믿어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런 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어디다 내놓고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오, 부활의 주님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몰래 몰래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치료시키려고 약을 구해오려고 애를 쓰고 비밀리에 속닥거리고 말이죠. 그 제자들이 그래야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요. 그 제자들의 마지막 생명을 바쳤던 그 전적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제자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부가시아에서 주님을 신실히 전하고 섬기다가 헤리오폴리스에게 채찍에 맞고 투옥이 된 다음에 AD 54년경 십자가에서 처형이 됐어요.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지나오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후 60년경에 큰 창에 찔려서 살해 당했습니다. 작은 야보고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감독으로 섬기다가 94세에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서 뇌 손상을 입고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라는 제자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참수형을 받았어요. 안드레도요, 베데스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엇비슷하게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X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 크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드레 크로스. 마가는 아주 이 세라피스에서 웅장한 종교 조직을 행할 그 시간에 몸이 찢겨져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한 사람이 됐어.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고, 또 다른 유다는 72년에 참수형을 받게 되고, 바돌로매는 여러 날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되고, 도마는 인도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몸에 창에 관통해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누가는 교수형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바나바는 73년에 또 순교를 하게 되고, 사도 요한은 도미니안 황제 시대 때에 기형을 받다가 송환을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망가던, 벌거벗고 도망가던 제자도 있었어요. 아주 알몸으로 그냥 내빼던 그런 겁쟁이가 어떻게 순교도 당하도록까지 감당하게 된 그런 제자들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은 다락방에 두려워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건,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야,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그 의미는, 난 지금 살과 뼈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도 너희들처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잡수시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온 도마가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후에 도마 앞에도 나타나셔서, 야,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날 믿어라. 그러자 의심하는 사람의 대표자 도마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숯불 피워 떡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사실은 도망갔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과 동행하며 성경을 풀어주게 될 때에 그들도 눈이 열리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몰랐구나. 그러고는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힘차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증거자지요. 헤롯의 경비병들이 증거자지요. 겁 많은 제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부활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산에 찾아갔던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 엠마오 길에 나타나셨고, 부활절 아침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제자들 무리 속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여 명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 500여 명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태반은 살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0명의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현장까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코트, 이 재판장에서도 현장 목격자 두 사람만 있으면 정식으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사람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넘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 믿음 속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루 윌리스 장군 얘기 들어보셨지요? 영국의 아주 똑똑한 장군 출신인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가 거짓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변증해서 다 물리칠까? 이런 생각으로 도서관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을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찾고 찾고 또 찾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자기 연필을 다 꺾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엘리트를 대표해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기록을 7년 동안 찾아서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펜을 다 꺾어버리고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또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작품이 여러분 그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알아요. 정말 얼마나 주는 것 없이 미운 것만큼, 미운 만큼 똑똑 소리가 나는 아시아의 지성인.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시지요? 이의령 씨.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겠는가 말이죠. 이미 고인이 된 지가 오랍니다만은 한국의 철강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박태준 씨.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1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여러분 헌신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영원히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이었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둘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가운데 옛날에 있었던 실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실화가 이겁니다. 어느 바닷가에 어머니를 요인 소년이 살았는데, 바닷가 등재지기를 하는 홀 아버지 밑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하고 배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바다, 그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이두 아이가 타고 있던 이 조그만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위험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등대지기인 아버지가 저 멀리 풍파를 당하고 있는 아들의 배를 보고 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보트를 타고 접근을 했답니다. 아들의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이 아들과 아들 친구가 새파랗게 질려서 뒤집혀진 배를 겨우 붙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왔으면 이둘다 영락 없이 빠져 죽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버지가 이 작은 보트를 가지고 그 위험한 풍랑을 겨우 헤치고 갔는데, 그 작은 보트에는 두 사람이 탈 수가 없어. 한 사람밖에 태우지를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굴 건졌을까요? 지금 아들 친구는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쳐다봅니다. 저 친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건지겠지. 자기를 건져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 새파랗게 죽어가는 아들 친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겨우 자기 보트에 태우면서 물속에 빠져가며 애처로운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넌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널 건지지 못하고 이 친구를 건지는 것이니 네가 이해해라.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친구를 배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이 흘리는 그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노를 저어서 그 아들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후 찬송을 하는데 예배당 뒤쪽에 앉아있던 동네 불량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새로 오신 목사님 구라도 저건 생구라야. 거짓말이야. 저거 다 지어서 짜 맞추는 거야. 누가 저걸 말을 믿겠냐? 그랬더니 그 옆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네들, 저 목사님 설교가 가짜라고? 진짜야, 진짜! 내가 바로 그 아버지야. 내가 구해준 내 아들 친구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저 목사님이야,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때 당신의 아들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건져서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다가 던져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소리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는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실 때에 온 천지가 흑암 속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비정하게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그 아들 대신에 살리려고 영원히 구원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버리셨던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신 그것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어떤 험한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아무도 세상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죽어도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족하며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게 되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평생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이 생명의 이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을 저희들이 물려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부활의 증인된 우리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세상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고 유종근 집사님, 지난 주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장례까지 은혜 중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유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함께 다시 기쁘게 만날 날을 사모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믿고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흡양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며 이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부활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